지난 한 주간, 휴가 아닌 휴가, 연휴 아닌 연휴가 쭉 이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아마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너무 바쁘고 이럴 때는 생각이, 야,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또 막상, 시간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쉬게 되어지면은, 아, 학교 가고 싶다. 뭐 이건 아닐지라도 친구들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참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또 금방금방 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인된 대로 생각하지요. 똑같은 말일지라도, 똑같은 대화를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사전투표도 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참고로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장미 대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표를 오후 6시간이라 오후 8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도 뭐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신 분만 아니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수련회 일정 보니까 거의 한 오후 4시쯤에는 마치는 것 같던데 여기서 집까지 가시는데 뭐 거의 뭐한 4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당일날에도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보면은 막이 후보에 대해서 저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실인데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각인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대학 청년들 젊은이다 보니까 실은 더 그렇지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실은 누군가와 같이 지내게 될 때에도 결국은 각인된 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각인되었던 부분들이 달라요. 거의 뭐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서로 다른 이런 각인 속에서 살다가 함께 살아간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동료들 보면은 생각 다르잖아요. 왜냐? 각인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뿌리 내린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땠는지 알수 있지요. 결국은 뿌리 내린 대로 그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체질대로 열매 맺게 돼 있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이 이렇게 되어지게 된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던 그분이 실은 각인이 상처 속에 각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론 본인은 잘한다고 했지만은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은 가까운 가족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무슨 뿌리가 내려졌느냐?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각인이 들어가니까 그 이상한 사람의 말이 이제 들려지고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실은 그이 사람에게 이박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무엇이냐면은 의지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자기가 한마디로 해서 믿는 신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뿌리 내리고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체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까이 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잘못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대로 생각하고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요.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인이 중요해요. 무슨 각인이 들어갔느냐? 이 사울에게 있어서 들어간 각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저 베냐민 사람 이새의 아들 사울을 세워라.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는 각인 무엇이냐? 각인 자체가 복음의 각인이 아니에요. 사울은 남들보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준수한 자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인 자체가 어떻느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뛰어난 이 각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 내린 대로 삶이 오잖아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생각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니까 결국은 삶 자체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먼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제사를 드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거슬러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 있죠. 결국은 체질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체질이 어디 안 가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 사울 왕이 실은 부상을 당한 겁니다. 부상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좀 심각한 부상이에요. 어떻게 도망가기도 여의치 않고 아무래도 여기서 적에 의해서 손에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지요. 나를 찔러라. 찔러서 죽여라.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겠느냐. 아무리 이 소년이 왕의 명이라고 해도 그거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찌릅니다. 그러니까 에이 내봐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울입니다.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이 사람. 다윗의 각인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을 소유하는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삶이 어려운 삶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사울왕에게 의해서 늘 쫓겨다니는 삶이었거든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장인되어지는 이 사울왕에게 의해서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11시 예배 때 보니까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던데 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대학 청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주일 말씀 전하시는 뭐 최 목사님이나 우리가 정윤동 목사님이나 다른 교역자들이 자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 거다 자 서로 설교 원고 내놓고 비교해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아, 저는 어린이가 아닌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렘넌트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모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렘넌트와 어른들의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들이지요. 정말로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지금 2시 45분인데요.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 나른하지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어깨 주물러 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우향우. 항상 이쯤 되면은 점심 때 피곤해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힘껏 주물러주세요. 자, 힘껏 주물러주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깨에 주물러주면은 근육이 뭉친 게 좀 풀리면은 많이 시원해집니다. 네, 반대로 갚아주세요. 간지러울 정도로 하지 말고 아주 시원하게 주물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각인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최고로 관심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최고 관심에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인데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는데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궁금하십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관심, 이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지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오히려 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광야에서 저기 나그네 비슷하게 거지 비슷하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 있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담대한지. 뭐 사실상 잃을 게 아무나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헤롯 왕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많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앞에서 담대하게 호통을 칩니다. 사람들은 전부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무언가 좀 얻어먹을까 하면서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을 안 갈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 정의로운 모습 보면서 아주 열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왕 앞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저 호통치는 담대한 모습,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하게 된 거예요. 야, 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활동이 기가 막히거든요. 예수님이 거침이 없어요. 언사가 거침이 없습니다. 거의 뭐 저 뛰어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쉽게 말하면 막말 욕을 막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보다 이러면서. 물론 예수님의 그 언사가 정의로운 부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엘리야 누굽니까?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혼자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이기고 전부 다 골짜기에 가서 쳐서 죽인 그 능력의 선지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는데 비가 올 때에 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왕이 끄는 이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거의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옛날에 뭐 아주 그 100m 달리기를 잘한다는 칼루이스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 그 말이 끄는 이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저 5,000명을 먹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대단하거든요. 야, 엘리야가 살아나서 그 능력을 베푸는 것 같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예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레미야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다니면서 이 예언을 했든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죠. 그 안타까워하는 이 사랑의 마음, 파괴적인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알고 믿고 그분으로 결론 답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딱 거기에 있는 거 있죠. 다른 거에 없어요. 야, 내가 몇 명을 먹였는지 아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몇 명을 치유해줬는지 아느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3년 동안 같이 다닌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놀랍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 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의 소식 아는 게 복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최고 관심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지요.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처음 주신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 약속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참된 구원이 일어나고 출애굽의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약속 대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이죠. 그런데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신 거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으로 오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분인 거 있죠.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의 이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사 참 선지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제가 왜 이것을 다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성경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이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우리의 참된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된 그 통치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 사탄의 세력은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도지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 그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치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내려질 때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합니까?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일단은 학점이 잘 나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장학금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취업을 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들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지처럼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단지 육신에 보이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속의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축복을 조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복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아는 것, 믿는 것,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습니까? 어려움 오면은 감사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학점이 안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전공을 알아보라는. 아니죠. 유학을 갈 수 있는. 아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입니까? 아예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기어이 안 나오고 안 되는데 거기를 가려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안 됩니까? 감사하세요. 저기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데 금방 합격하는 그런 데 가면 돼요. 왜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 딱 정해놓고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그것, 인도받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인데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 정말 축복 누렸지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축복 누렸습니까? 이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성경 가운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거의 250년 동안 카타콤 지하에서 생활을 했어요. 빛도 못 보면서. 빛도 못 보면서 생활하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했지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인 겁니다. 이 부분을 아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수많은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각인.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저는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랬어요. 일단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 나는 어떻게든지 내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해서 되어지게 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분이 진행되어진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는데 대단한 걸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요. 뭐 앞에서 누군가 할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나가서 하고요. 뭐 제가 일해 보이긴 해도 제가 전도사 때는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왜냐?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같은 반 동기 이태은 장로님 있길래 가서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서 지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모레 수련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실은 우리는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앞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전부 다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자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도 저는 주일날 끼고서 수련회 안 갔어요. 주일날 끼고서 수학여행 안 갔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뭐 간다 그래도 안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날 예배가 걸린다 그러면 저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 간단한 거예요. 쉬운 겁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러나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중심을 아세요. 제가 대단한 것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제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렘넌트들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렘넌트의 모델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정말 우리의 모습이 렘넌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렘넌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대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새내기들 앞에 나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청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제가 보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훈련받고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보게 되어지니까 참 감사해요. 이들의 생각이 늘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음 이 후대들 앞에 내가 좀 본이 좀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결혼할 때에도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과연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본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 아는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음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내가 믿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과 참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중에 확인되어져요. 어떤 확인이 되어집니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렘넌트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은 정말 폰이 되어지고 렘넌트의 모델이구나. 우리 여러분들 가장 작은 것부터 고민하시고 시작하시되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인 이 복음 아는 것, 믿는 것,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 응답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는 것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현장 속에서 이제는 믿고 이제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대학 청년들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정말로 귀한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게 하여 주사. 정말로 이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요 렘넌트의 본이 되어지는 렘넌트의 모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